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훔서 이제 오늘 보면 좀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멸시켜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범람한 물, 이것은 강둑을 범람시켜 재난을 초래하는 강을 묘사하는데 아마도 니느웨를 정복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하시네요. 주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테시아스의 그 책을 보면요,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범람해서 성읍의 수문이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 내릴 때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를 침범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참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보면은 거기에서 그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말은 저에게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야기시키는데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불보다도 흑암으로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육체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이 버림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흑암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흑암이 지옥에 대해 불보다 더 생생하고 두려운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그 묘사한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접 정말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는 것은 니느웨를 멸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1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나훔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제시한 직접적인 대상은 공격자인 아수르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찰스 화인버그의 진술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또 보시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폐퇴당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사야서 37장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니느웨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10절에 보시면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것이 가시덤불 같고 엉크러졌고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치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오늘. 여기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이것은 아마 교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엉킨 가시덤불처럼 보인 아수르 군대가 구축한 연합전선을 아마도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보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성취가 이사야서 37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을 향해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좀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처럼 지적인 탐구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걸려 넘어질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막 넘어져요. 사람은 언젠가 그렇게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소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나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그분의 개인과 국가를 다루시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제시하게 될 핵심 요점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혹은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는 공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인간이 죄로 인해 버림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러한 청을 반드시 수납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말은 표현에서 다소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말 간증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득한 것을 권하는도다. 선지자 나훔은 유대에 대한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그것은 아수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득한 것, 이것은 장차 니느웨를 공격할 자가 아수르 왕인 산헤드림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산헤림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이 세 차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셔서 보게 하셨는가. 거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그것이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침입한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산헤림이 아수르 군대와 함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랍사게는 유대 왕인 히스기야를 위협했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놀라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해서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겁에 질렸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화살 한 개도 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는 오히려 애굽에서 산헤림이 아수르 군대의 전력 증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 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포로로 잡아가 그들을 매우 포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몹시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죠.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도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절은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으셔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강장하고 중재할지라도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보면 강장하고 중다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해석이라 할지라도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지금 여기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아수르의 법률 용어를 음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 이후 매몰된 고대 니누의 유적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아수르의 법률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수천 개의 아수르 토판이 나오게 되는데 조사 결과 그것에서는 의무 수행과 관련된 몇 가지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옴은 아수르의 법률 용어를 사용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 전체 민족이 하나로 뭉쳐 내게 대항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법률 용어를 사용해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오늘날의 많은 현대적인 해석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그것들은 전혀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이 부분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요즘에 우리 성경에 뭐 개역 개정판이라든가 이러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읽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지식을 잘 채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1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 잘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해요. 뭐 쪼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쪼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쪼개는 거냔 말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 진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가 그 교훈을 찾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장차 그것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 다시 말해 그것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아용 식품으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데 전혀 힘쓰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치려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런 면에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저는 좀 달게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 존중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 숭배자나 장서 수집가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에는 저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밝혀지기까지 본절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치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은 고대 니느웨 성읍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오늘날의 모술에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도 최초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도움이 앞으로도 되리라고 봅니다. 13절을 볼까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훔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이러한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오랫동안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민족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니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가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이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니키타 크루체프라고 봅니다. 그가 이 매기 목사님의 해석을 보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 미국 사람들에겐 매우 그 공포스럽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크루체프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가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면 너희는 다시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수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그들의 수가 결코 많지 않잖아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말씀하신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희의 신 곧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주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됨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우상은 유일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백성인 메대에 의해 타파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철저한 우상 파괴론자들이 있어서 아수르의 우상을 근절시키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지어다. 모세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네 원수를 멸하고 네게 메시아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리라.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혹이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이것을 쓸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와 관련해 북왕국의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 가운데 이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러한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나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가 썼다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서신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장차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까지 적용될 수 있는 우주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힘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파송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은요 저들이 아름다운 발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여행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여행하거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어떤 도구와 수단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극동방송과 같이 이렇게 좋은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전역과 북녘 땅과 그리고 저 조선족들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매기 성경 강의는 또한 이 제주에 있는 제주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중국 전역에 AM 방송으로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시는 대단히 놀라운 방법이 바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책이지만 나훔서를 읽을 때 훌륭한 성경 해석학 과정을 배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나훔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석이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민족에게 성경을 직접 해석해 주시고 다음에는 다른 나라와 그리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움 이 선지자가 주는 교훈이 이 나훔서가 주는 교훈이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양약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